우리 안에 선한 것은 정말 감사밖에 없습니다. 면목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건져내십니까?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더 많이 폭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욱더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행전 7장 12절,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13 언제 오셨어요? 인도네시아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신 거야? 아예 미국으로 다시 또?
네,
아직 아틀랜타 또 가세요? 여기서 사실 거야? 이사 오세요.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숫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굳이 왜 이런 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나? 성경의 1.1핵도 땅에 떨어지며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꼭 이런 숫자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여럿이 야곱의 가족 여러 명이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꼭 75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그거 말고 여러분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족보 그 족보를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족보를 꼭 성경이 이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5장 같은 경우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이런 게 꼭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그리고 역사서나 역대기 같은 그런 역사서나 열왕기서 같은 데에서 그런 역사적 기록들 그리고 뭐 전쟁을 하는데 몇 명이 나갔고 뭐 계수를 했더니 몇십만 뭐 몇천 몇백 몇십 명이었더라 뭐 이렇게 숫자들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투만이나 뭐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사실을 빼내야 된다. 역사를 빼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관념과 이상을 적어놓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메시지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다 빼내야 된다. 팩트는 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식하게 어떻게 이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무리를 걷고 또 동종녀에게서 사람이 나고 이런 걸 뒤믿느냐 그런 건 다 빼고 그 안에 들어있는 관념 그 안에 있는 이제 이상 뭐 형제, 도덕, 윤리, 인간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굉장히 기특하죠, 그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대부분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극단적 감리교 목사들 있죠? 감리교 목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개혁 마인드가 강한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젊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회 참여에 굉장한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무슨 뭐 촛불 시위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양반들이 항상 맨 앞에 있죠. 촛불 들고 이렇게, 네?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철 같은 이런 친구들은 뭐 완전히 뭐 혁명가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요. 엄청난 양의 독서와 엄청난 양의 연구를 이렇게 해서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너무 쓸데없는 노력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박식하고 똑똑하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써놨는데 내용은 완전히 비복음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아깝죠. 어떨 때는 그런 거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도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루두루 다 읽어놔야 되니까 아주 그런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런데 그들의 논지를 그냥 이렇게 꽉꽉 짜서 딱 하나로 이렇게 줄여놓으면 성경에서 팩트는 다 빼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인간답게 살자가 결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 타락한 죽은 흙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선악의 구조 안에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인간, 고 인간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들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도덕과 윤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인간다움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착각들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착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착하게, 제일 착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도덕과 윤리의 선생들이었단 말이에요. 도덕과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살았고, 그들의 속마음이 어땠냐, 이런 거는 우리가 따지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의 속은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행한 행위만을 갖고 하나님이 뭘 평가를 하신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런 어떤 관념이나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부터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8장 보세요.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아닙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때 이기적인 만큼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의 공로도 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을 그 사건이나 상황, 정황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잘남이 드러나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작고 여리고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존재 중에 가인이라는 그 힘세고 또 열심 있는 자를 탈락시키고 아벨이라는 유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를 택해요.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렸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제사가 뭐가 어떻다고 안 받으세요? 라고 따질 정도로 불평을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거기다가 아벨을 한 방에 때려죽일 정도로 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예 창세전에 유기시키세요. 그리고 유약한 아벨,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뜻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내가 폭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의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셋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아세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의 최초의 모형이 그려진 곳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로 끌어오는 거고,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 셋이라는 하나님의 라인을 낳게 한 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뭘 했어요, 아벨이? 맞아, 죽었지, 그냥.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라인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장자들이 계속 유기당하죠. 이스마엘 유기당하고, 뭐 에서가 유기당하고 전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에서 같은 사람 보세요. 동생이 자기를 그렇게 속이고 장자권까지 뺏어서 도망갔는데 동생이 돌아오는데 끌어안아주잖아요. 내 동생아, 내 동생아. 그리고 늘 사냥 나가서 좋은 고기 잡아다가 아버지께 효도하고. 응? 성경에 에서가 나쁜 짓 했다는 말 써있는데 보셨어요? 반면에 야곱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털도 없어서 염소 털로 털까지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 그런 아주 야비하고 교활한 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는 자, 강도라는 뜻이에요. 강도. 모든 인간은 강도죠. 그 강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결국은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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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서 환도뼈를 왕창 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을 의지하여 쩔뚝쩔뚝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지발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결국은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쩔뚝쩔뚝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는 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찬가지예요. 역사상 진짜 참 기독교는 항상 연약한 길을 갔어요. 항상 소수였고, 잘 생각해보세요. 기독교가 초대교회, 이제 속사도 시대,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사도 시대 이후에는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사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성경, 정경이 완성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썼던 은사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도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그냥 사도들의 제자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 그 시대 바로 뒤에가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시대거든요. 니케아 공의 고 시대. 그 때에 여러분 313년에 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얼마 있다가 기독교가 세계를 다 지배하는 줄 알았죠. 힘을 얻었잖아요. 땅을 얻고 돈을 얻었습니다. 기독교가. 잘 됐어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뭐 로마가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아타나시우스가 그 전 세상 전체의 기독교와 싸운 거 아세요? 예수님의 신성, 삼위일체 이걸 믿지 않는 세상의 교회와 아타나시우스가 싸웠다니까요. 아리우스가 혼자 이단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부가 아리우스 편이었고 아타나시우스가 혼자서 싸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쪽은 아니다. 자유주의 신앙은 그때부터 나온 거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 그들이 주장하는 건 벌써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하나님은 이기시죠. 아타나시우스의 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작성이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뽑아낸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도 보면은 우리 그 사도신경과 내용이 흡사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있다가 또다시 기독교는 다 가짜가 돼요. 그때 발도파가 또 일어나죠. 도망다니면서 예수 믿어요. 아니다, 잘못됐다. 근데 발도파가 또 타락해요.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또 괜히 사도 복장을 하고 다니고 그냥 인간들은 하여튼 조금 칭찬해주면 그냥 금방 그게 타락을 하죠. 발도파가 타락하고 얼마 있다가 루터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는 99%가 가짜였고 1%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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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그냥 유치하게 뭐 복이나 빌고 병이나 낫게 해달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얘기도 하지 말잔 말이에요. 기독교도 아니니까. 그거 말고 그냥 깨끗하고 경건하고 건전하게 살려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그들의 이 야망이 뭔지 그분의 소원이 뭔, 그들의 소원이 뭔지를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역시 자기들의 영광이에요. 나의 인기, 나의 영광, 내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 교회, 내 민족, 내 국가, 이거를 뭐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걸 우리가 애국, 애족, 애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인으로 올려놓고 위인 전기를 열심히 읽기도 하고 존경하고 그러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애국, 나라라는 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힘을 쌓아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의 행복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나의 형성 과정을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국가거든요, 국가. 그래서 국가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패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국가가 무너지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민 와서 미국 시민 됐죠? 내국노예요, 이거. 왜 자기 나라가 있는데 미국 시민이 돼요? 안 그래? 근데 왜 일본은 일제시대 때 무슨 뭐 나라 팔아먹은 사람,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뭐라고 팔아먹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미개하고, 이렇게, 아니, 그때 당시에, 한일합방 때도요, 길거리에서 아줌마들이, 남자들이 다 보는데, 서양 사람들도 보는데, 전 내놓고 애들 전 먹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 그게 뭐, 지금 아마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개화시키고 뭐 하자. 이런 의미에서 도장 하나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이나 우리 할아버지가 들으면 아주 대놓으실 일이지만,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그거와 보고만 해서 생각해보자 말이야. 인간의 본질이라는. 여러분이 여기서 살기 좋다고 여기에 와서 시민권 취득한 거랑 뭐가 달라요? 국가라는 건요, 나예요. 애국이라는 건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표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월드컵이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속한 나라, 그러니까 내가 지면 상대방을 두들겨 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훌리건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나예요, 나. 영국의 훌리건 같은 사람, 각 팀마다 응원단들이 있죠? 깡패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평상시에. 그러다가 월드컵이 딱 시작이 되면 자기들끼리 또 뭉쳐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를 패죠, 영국의 훌리건들이. 그래서 패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뭐 진짜 적대 국가의 그 경기가 있을 때는 경찰들이 선망하게 총을 들고 이제 경계를 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거, 내 가족, 내 집, 내 가정, 내 교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서문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가능해요. 그럼 아무 데나 가도 되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그런 메일을 많이 하세요. 자기들이 복음을 바로 듣고 싶은데 식구들이 그냥 딴데 가갖고 나를 절대 여기 못 오게 하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씀만 여기서 저 인터넷으로 듣고 그냥 거기 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예배는 거기서 드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계속 다녀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하루에 10통 이상이야. 그런 질문만. 그거에 그런 시간 낭비를 하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아 있으면 되나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1차적인 그걸 교회라고 인정해 줄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올바로 전파되지 않는 곳은 친목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절에서 여러분들 혹시 중들이 설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른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바르게 살자. 스님들의 설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세상에 눈 두지 말자. 왜? 불교는 사적시공 공적시색, 몰아, 무아를 지향하는 종교니까. 어때요? 그럼 절에 가서 앉아있죠, 왜? 거기 가서 앉아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교훈만 받아도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 이외에 다른 말이 결론으로 떨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감히 예배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깨끗이 사는 것그 자체가 죄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 사랑하자, 섬기자, 용서하자. 그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씀을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데, 사랑하자, 섬기자, 용서하자, 구제하자. 이 사람들을 착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원하면 다른 종교로 가세요. 다른 종교에도 그들은 더 열심을 부려요. 여러분, 몰몬교나 이슬람교 사람들이 새 신자가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교회 창고를 다 열어요.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그렇게 모아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떨어지고, 그런데 올바로 떨어지는데 왜 인간들이 이 모양이냐? 그때 그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 내가 사랑해야 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아, 이런 내가 속한 이 가시적, 로컬 처치가 아니구나. 그거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력화하여 나는 그렇게 큰 교회 다닌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내가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 나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 교회가 잘 되고 커지고 좋은 건물을 사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말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행복과 구원의 근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원리로 살 수가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수들이 그냥 힘겹게 한발한발 가는 걸 교회 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다그 모양으로 왔어요. 항상 두들겨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만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며 살았던 존재들. 그게 참 교회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세요.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그 세계 전체를 다스리던 나라였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시대에. 거기에 75명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75이 나중에 딱 400년 뒤에 그 애굽이란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런데 75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을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이들은 무력하게 그냥 원망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75을 마치 누룩처럼 빵 속에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누룩처럼 요만큼이 들어갔는데 그 누룩이 전체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겨자씨로 오는 거예요. 작은 모습으로 왔는데 그 겨자씨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실 때부터 말구유로 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말구유도 아니지만 그건 그냥 말구유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구유로 오셔서 75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벨로 오는 거예요. 나띵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그 구유의 작은 아기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어떻게 엎어버리냐면 세상에 맞아 죽는 걸로. 아벨의 이야기가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죠. 맞아 죽었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달리다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그걸 전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뭘 설득하고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전도를 하겠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방법을 동원하여 무슨 뭐빵 공장, 국수 공장 이런 거 가져가서 그냥 그런 거 하는 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우물도 가서 파주고 우리도 나중에 재정이 좀 되면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는 거 그것 좀 하려고 하는데 물 때문에 30%가 죽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그냥 이 풀들한테도 맑은 물을 주면서, 응? 하이죠. 했는데, 그걸 전도의 방법이라고 착각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착한 좋은 일을 해주고 설득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좋은 일이라고 해두잔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 그걸 성도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자는 거야, 그런 거. 그러나 그걸 기독교의 필수적이며 필연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도나 선교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벨이 되어서 세상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결국 맞아 죽는 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옛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복받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뭐이 방법도 저 방법도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막 그냥 무슨 뭐 두날개 훈련이라는 무슨 뭐 독수리 뭐. 아이고 참. 하나님은 뭐 하냐고 인간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내 영광은 너희들에게 절대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나눠 갖자고 지금 막 찢어 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도 좀 나눠 달라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만 인정되고 드러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감춰진 존재로 점점 뒤로 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만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야세.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그저 몸짓이었다. 그냥 몸짓이에요. 살려고 알동바동 살고 싶어. 몸짓. 그러나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꽃도 이름을 불러줬어. 누가 이렇게 봐주고 인정하고 가치 있다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이 그러죠.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온다 그러죠.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단한 사람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이름을 다 부르세요. 심판대 앞에서.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데, 어떤 존재는 마귀의 세력으로 존재화되고, 어떤 존재는 천국의 백성으로 존재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줘야, 이름을 불러줘야 비로소 존재가 되는 존재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 도울 게 있어요? 어떻게 돕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서 비록 기특한 일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타나시우스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이게 아타나시우스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너희들이 권세자들 앞에 끌려갈 때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말을 준비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거기에서 거부할 수밖에 없어.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할 말을 준비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 안에 성령으로. 아타나시우스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점수를 줄수 있는 게단한 가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낮아지고 작은 자로 내려가는,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뭐 자기가 그냥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냥 비전과 꿈과 야망을 갖고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욕심 채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주변에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업을 해도 굉장히 잘했겠다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이 사람들은 장사를 했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모읍니다. 모으는 실력이 있어요. 제가 어느 기업의 CEO 이런 거를 시켰으면 굉장히 잘했을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모아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행정에 강하고 말씀은 떡인데 그런 것으로 사람을 붙드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세우죠. 강남에다가 지금 2천억짜리 지금 빌딩이 쓰고 있는데 그거 제가 10년 전에 그분의 입에서 정확히 들은 얘기예요. 비전으로 이야기한 얘기예요. 그분이 강남에다 그 기회로 가서 자기는 강남에다가 향후 수십 년 동안 도저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예배당을 짓겠다. 10년 전에 후배들한테 한 얘기인데 정확히 야망이 성취되고 있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인간이 갖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건 다 악이에요. 목자가 비전을 갖고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거지 양이 비전을 갖고 목자에게 그걸 도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들은 항상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제 길로. 근데 그건 파멸의 길이거든요. 근데 목자에게 그 길을 쫓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의 야망을 세우고. 여러분, 교회는 작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인간과 교회의 권세가 드러나면 안 돼요. 야, 어떤 교회 대단한 일 했다. 야, 어떤 인간, 어떤 목사 참 훌륭한 일 했다. 그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 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교회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 대단한 일 속에 내 힘이 이만큼 들어갔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을 챙기게 할수 있는 그런 거는 그나마 몇안 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런 건 지양해야죠. 그거는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 보고 하라 그러세요.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성원하기에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자리로 낮아지면 돼요. 그 세노세에서 저를 총명한 그 교회에서 교회 사진과 또 교인들의 그뭐 녹취 자기들이 그뭐 저에게 이렇게 쓰는 뭐 그런 것들을 쭉 해서 보냈더라고요. 비디오 테이프 해가지고 그 교인들 대부분이 거의 상류층 그 엔지니어 아니면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 2,000명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뭐이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축하는 분들 많으니까 예배당이 그냥 음악당 같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아, 이 교회에서 딴건 몰라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을 때 음향이 참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세종문화회관 같은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돈이 많으니까 쓸 데가 없어요. 거기는 헌금은 엄청나게 나오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목사가 평생을 사람들 끌어모아서 해보고 싶은 시설이나 아니면 인원수나, 물론 제가 가면 곧 반으로 줄어들겠지만,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 가서 그 양반들의 입맛에 맞게 제 설교를 한 4분의 1로 딱 줄여서, 그러면 앞으로 한 30년 할거 있어요, 저. 4분의 1로 줄이면 30년 동안 그냥 매일 놀고, 아무거나 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 외부 집회 가면은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원고 아무거나 끄집어서 내요. 그만큼 그냥 주일 설교 하나하나를 저는 부흥 집회나 무슨 뭐 이런 그런 집회에 가서 해도 이거는 복음이다 라고 결론이 날 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낚시나 다니고 왜 일주일에 설교 한 번밖에 안 해요, 담임 목사는 또. 아이고, 점점 마음이 동하고 있네. 새벽 기도는 부목사 20명이 놀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그건 저는 목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다른 데로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피치 못할 사장에서 옮겨간다 할지라도, 저는 옛날에 한 설교 안 해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데, 옛날 걸 우려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내 야망, 내 비전, 내 소원을 갖게 되면은 그 즉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편안함 추구하면 그때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30분 이내에 예화 두세 개딱 넣어놓고 깔끔하게 설계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경장에서 이럴 때 총재 연설문 요약하는 게제주 임무였거든요. 총재가 휘발유서 한 10장씩 이렇게 막 써놓으면 딱두 페이지로 줄여서 할 말만 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전달하면 뭐가 심심하니까 앞뒤로 임팩트가 갈 만한 예화를 두개 정도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설교학 시간에 배우는 설교학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깔끔한 무슨, 뭐, 스시 정식을 먹고, 맛 좋은 디저트를 먹고, 야, 배가 이렇게 크게 부르지도 않은데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더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조금만 길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이어야 되지 않아요, 원래가? 아니면 인간의 집중력이 20분이라고요? 집중이 20분이에요. 비디오는 3시간씩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못 들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재밌어 죽겠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아니, 1500년 동안 각자의 시대에서 살던 자들이 각자의 시대에서 각자의 그 성품과 인격과 배경을 갖고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뚫리지 이게?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니,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존경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라니까요. 교회에 와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게. 사람끼리는 뭐, 아무리 사랑하고 섬겨줘도 아무 쓸데없는 게 없어요. 세력선 안에서 지들끼리 사랑하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고 있는 목적지가 다른데, 강도지처럼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걸 기특하다고 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진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고 백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고 해보세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걸 기특하다고 하려고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이때부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수 있습니까? 그걸 아는데. 그걸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영광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둡지 않은 그러한 내 구원, 내 천국 그런 걸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세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구나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속으로 건져 올리는 거야. 그 말고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간디 500배로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다 지옥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시는 분이고 계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그걸 배우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 세상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방법과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어지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계신 곳 나도 어서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감히 우리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저기 우리 윤유진 주사님이 닭죽을 쏘으실 때니까 기도하시다가 시장하시면 식당에 오셔서 죽을 한 사발씩 들고 가세요.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빨리 가야 돼.